젊은 수도사가 자기 스승에게 깊은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명상하고 고행하고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바로 네 옆에 계시지 않니? 그러자 젊은 수도사는 옆을 두리번거리더니 보이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분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자 스승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들이 왜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지 아는가? 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지 아는가? 그것은 술이 취했기 때문이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취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앤소니 드 멜로가 쓴 1분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마음, 순결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욕망과 분노와 쾌락에 붙들려 술 취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이제는 깨어나서 똑바로 하나님을 쳐다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게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이유를 과거적 원인이 뭐냐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지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향한 미래적 목적 때문에 이 고난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고쳐주었죠. 눈을 떴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는데 이 놀라운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인데요.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왜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는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왜 어기는가?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죄인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칠 수 있겠는가? 그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대부분은 이 놀라운 사건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세 가지 시도가 벌어집니다. 첫째는 그 부모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과 19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정말 네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소경이 아닌 사람에게 가서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다고 말해라. 이렇게 거짓 증거를 했다고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당신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맹인이 되었다면 상황이 변하게 되면 언제든지 눈뜰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가벼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그 부모가 대답하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이 확실하다. 우리 아들이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쳤다고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누가 고쳤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예수가 고쳤다고 직접 말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22절과 23절 때문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더라. 그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수님이 고쳤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 저분이 고쳤다면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면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네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니면 함부로 뻥끗거리지 마. 너 잘못하면 끝장이야. 그 말을 듣고 알아서 발뺌을 한 거죠. 자,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죠. 본인에게 직접 물어야 되죠. 그래서 직접 묻습니다.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 이거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예수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면서 기다리는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거든. 죄인이 고쳤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눈 띄워주는 거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너를 고쳐준 그 사람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맹인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일렀어도란 말은 뭐냐면 이 사람 두 번째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불렀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냐. 11절로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 대답과 똑같다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을 그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화가 난 겁니다. 은폐할 수가 도무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고쳤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느냐.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소경은 눈뜬 것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경이 눈뜬 다음에 왜 이렇게 이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가 하면은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떤 한 맹인이 눈뜬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이 사건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진정한 맹인이냐 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먼 사람이 맹인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눈 먼 자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정한 맹인인가, 또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눈을 뜰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방법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사회로부터 쫓겨난 이 소경은, 이 맹인은 낙심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인자가 누구신데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믿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자는 말입니다. 누구냐 하면은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을 사람들은 인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맹인으로 살면서 불편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큰 죄인이라고 여기고 슬프게 살았는데 눈을 뜨게 되었고 동시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는 분, 그 인자를 믿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3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어. 네가 지금 인자를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그랬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분의 목소리야.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 자기의 모든 죄의 짐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해준 분, 그분이 인자라고 하니까 맹인은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인자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아름다운 사건을 왜 끝까지 거부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그것에 의하여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사실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과 당위성에서부터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내 생각에 맞는가 틀리는가,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것부터 먼저 생각했던 거죠. 자기 생각의 틀 속에다가 사건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론에 입각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사실이 먼저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접근하면, 즉, 해석의 틀을 만들어 놓고 나서, 자기의 기준을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건을 재구성해버리면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요즘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 안 맞으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빛을 거부한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환하게 비추자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은 고의적으로 빛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맹인이 영적으로 눈을 떠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맹인이 아니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인간은 맹인일 수 있는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용도가 아예 다릅니다.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이게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충성스러운 신하는 자기 지금 눈앞에 자기가 모시는 왕이 없어도 마음으로는 언제나 그 왕을 바라보고 그 왕을 의식하고 그 왕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죠? 어떤 젊은 여자가 멋있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깥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카페로 너무나 멋진 남자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육신의 눈으로는 그 남자를 보지 않아도 마음의 눈으로 그 남자를 의식하며 바라볼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안 보고도 저 뒤에 앉아있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육체의 눈으로는 앞에 있는 사물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냐고? 나오죠. 창세기 3장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물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으면 안 된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이 밝아진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아니, 죄 짓고 죽게 됐는데 눈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잘 보지 못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아니, 추론을 해보세요. 선악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잘 보게 되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잘 볼 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의 잘 본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시력이 아니죠. 마음의 시력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전에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를 들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떠했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그들은 아름다운 숲을 거닐면서 육체의 눈으로 숲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는 뭘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 숲을 바라보시면서 아, 기뻐하며 아름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담과 하와도 숲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겁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았고 육신의 눈이 마음의 눈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았지만 에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왜?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후에는 이제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자 마음의 눈으로 뭘 보았느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하여 밝아지자 그 마음에 세상을 담기 시작했어요. 오, 지금까지는 하나님 보느라고 잘 안 봤는데 세상만 보니까 오, 저게 참 좋은 거구나. 저거 있어야 행복하겠는데 저거 더 많이 가져야 되겠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것을 취해야 되겠다. 세상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이게 눈이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멀어서 세상은 뚫어지게 보고 빠삭하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맹인이 됐어. 그런 뜻이에요. 타락후의 결과가. 이렇게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을 다시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빛 자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봅니다. 빛을 어떻게 봐요? 빛은 색이 없어요. 다른 사물들을 잘 보게 되는 것을 통하여 여기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뿐입니다. 맞죠? 빛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광학기계가 있어요. 그것을 프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빛이 굴절이 되면서 각각의 색깔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프리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닌가요? 왜 심판하러 오셨다고 하죠? 구원하러 오신 게 맞아요. 근데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구원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면 예정된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한다고 그랬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마음의 눈으로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들, 마음의 눈이 맹인이 되어서 답답해, 보지 못해 답답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정직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눈이 멀었잖아요. 볼 수 없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게 해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3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게 하고 그들의 눈을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예수님이 육적인 맹인을 고쳤듯이 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뜨고 싶어하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함이라 그랬죠. 여기서 보는 자들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인간들, 그들은 결국 영적인 맹인이 되게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했는 줄 아세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게 뭐냐면 기가 찬다는 얘기입니다. 웃겨? 아니 멀쩡하게 두 눈 다 뜨고 있는 우리 보고 맹인이라니 그건 무슨 소리야?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빈정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스스로 눈을 떴다고 자신만만했을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훤히 보였거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만족했어요. 보이는 세상 이외에 더 높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없었어요.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하늘나라를 볼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은 세상을 뚜렷하게 보고 있지? 너무 잘 알지? 그러나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는 맹인인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므로 너희들은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이고 누가 맹인이 아닙니까? 그 맹인됨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는 자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는 미안한데 다 맹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는 육신의 눈이 맹인이라 할지라도 눈뜬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적인 시력이 좋고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어도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영적 맹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는 방법. 빛을 볼 수 없으니까 뭘 봐야 돼요? 프리즘을 보면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육신의 눈도 밝기를 원하고 마음의 눈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과 육신의 눈을 분리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타락한 인간은 마음의 눈이 육신을 따라가서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여기에 올인하다 죽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며 사는 마음의 눈을 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보는 마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를 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관심과 시선은 이 땅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만족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결코 맹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여 비옵기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도 밝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도 밝혀주옵소서. 마음의 눈이 육신을 따라가는 영적 맹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눈이 마음의 눈을 따르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으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쳐다보며 하나님을 알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